안녕하십니까? 계시록 세미나 제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장을 공부할 차례지요. 지난 시간에 서론과 제1장을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중심으로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1장에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록 속에는 가끔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끝나는데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는 다시는 성소가 보이지 않더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소가 죄가 영원히 사라진 다음에 다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성소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며 어떻게 죄를 영원히 없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으며 승리의 생활을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제도가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소뜰이 있지요. 그 다음은 첫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둘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뜰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뜰에서 양을 잡아서 번제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소뜰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칸인 성소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칸인 지성소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한 영원히 도말해서 없애시는가 하는 그 절차를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사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소 문제를 강의한 테이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문제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소 문제를 좀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면 저희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 촛대 속에는 감람나무 기름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그 기름 때문에 촛대가 빛을 내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그 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 일곱 촛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진리의 등불이 꺼질까봐, 마귀의 역사에 넘어갈까봐 오른손에는 일곱 배열을 가지시고 누굽니까?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출곳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항상 내재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도록 허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현 주소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것은 알지만 하늘 어디 계시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교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교회까지의 일곱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교회 역사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그 교회의 각 시대마다의 형편들을 예언하여 보여주신 것이 일곱 교회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약 AD 1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AD 100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의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일곱 이 세상 역사 시대 교회들과 어울려서 그 예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우편 마차를 위한 로마의 이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의 우편 마차를 위한 원형을 그리고 있었던 도로, 다시 말해서 하이웨이의 순서대로 그 터키 지방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들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그 후 역사적인 일곱 시대의 교회들의 형편들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흡사하고 맞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밧모섬에서 그 교회들에게 차례로 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교회 시대들을 위한 예언이 그 속에 담뿍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오! 물론 그 제목들은 그 보내는 대상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로마의 그 우편 마차가 지나가는 하이웨이의 아주 이 둥근 원을 그리면서 일곱 도시가 있었지만 그 도시들의 상태와 형편들이 이 세상 역사의 일곱 시대 교회들의 형편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이용하여서 그 도시들의 형편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 있는 일곱 시대 교회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록하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일곱 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이 예언들은 사실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 와서 전부 결론 지어지고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 예언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주는 편지 형식의 예언들은 같은 내용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전체 다 그 여섯 가지의 같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흐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도시의 이름의 뜻과 교회의 영적인 형편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두 번째, 그 도시의 성격에 대해서 기록했으며, 세 번째,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기록했고, 네 번째, 또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섯 교회에만 책망이 있고,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고, 또한 여섯 번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그 교회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우린 이 땅에서 자기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죄에 항상 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기는 자들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좀 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예를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주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있었던 사도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순결하고 뜨거웠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AD 34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이제 갔던 그 시대의 교회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에베소 그 교회 에베소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뜻은 사모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곳 그런 뜻입니다. 이 에베소 지방은 정말 지역적으로 정말 사모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 도시의 성격을 좀 보십시다. 그 도시는 변화의 도시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상징하기에 적당한 교회였습니다. 적당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이교 신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애나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아데미스와 아스타로 신전 등이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름하여서 마치 여신처럼 받들어지게 만든 결정을 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총회가 있었던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것이 서기 451년도에 바로 에베소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가 아마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진리로 교사들의 가르침을 시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의의 표준을 받들었던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현대의 자유주의가 교회들을 좀먹고 있는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초대교회, 사도교회, 에베소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이단 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무슨 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말살시키는 교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에 이러한 니골라당 같은 자유주의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네 번째 책망을 좀 보십시다.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 그들의 열성이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가 하나씩 죽은 다음 죽어가면서부터 교회에 이제 열성이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제일 처음 주 앞에 생을 바쳤을 때 그때의 열정을 지금 혹시 잃어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교훈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혹시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다섯 번째 훈계를 좀 보십시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훈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돌아보고 기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행함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사랑이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으면 행함이 식어집니다. 여러분이시여, 순종을 강조해야 한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행함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물러갔는지 살피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열성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특권, 인간 복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과 생명력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오류가 많이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저 구원 받는데 부끄럽게 그저 살짝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고, 주 앞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또한 복을 많이 전한 사람 같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가르침은 가짜고 오립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범죄의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받을 특권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성령 말씀이 이 땅에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만,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머리를 채우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더러운 것들을 읽고 더러운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로 생존 경쟁만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오, 주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예언들에 기록된 흥미있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경험이 있는 영적인 자라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이 예언을 알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서 따라가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과 세속적인 소리들로 귀가 먹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첫사랑을 혹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회를 보십시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교회 이후에 핍박을 당하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AD 100년부터 312년까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핍박과 순교의 시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핍박이 그치는 그 시대까지의 교회를 말합니다. 핍박 시대부터 핍박이 그치던 시대까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으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여서 살아나신 분으로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머나 교회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소머나의 뜻은 향수의 일종인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은 깨어진 옥합의 향기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성격을 좀 보십시다. 소모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해오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생명의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화재와 천연재해 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생명의 도시라고 이제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온갖 핍박에도 견뎌낸 이 교회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너희가 핍박받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실상은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이 이 도시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이야기 아시죠? 그를 잡으러 온 자들을 종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황제를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자의 밥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 사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주어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서 불에 태워라. 그래서 이 폴리캅이 화형당해 죽은 것입니다. 오 여러분 그가 파구산 언덕에서 화형대에서 지글지글 타는 불에 태워 죽임 당할 때 그는 찬송하며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장렬한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므로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너희가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말씀하시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거듭나지 아니한 교회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칭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회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진리를 반대하고 영적으로 교회에서 혼란케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훈계를 좀 보십시다. 훈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 이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의 최악의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현세 생활을 좋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편리게 하게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발명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편리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약속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캅이 죽을 때 왜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91장에 있는 너희가 이제 불꽃을 지나갈 때 너희가 불꽃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때 죽어야 할 때였습니다. 핍박받고 순교 당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환난을 받지 않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견디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 친구가 푸른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기고 건드림 당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죠. 여러분 악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두 번 죽습니다. 처음 죽은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부활해서 그들은 심판받아 또 불에 태워 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은 잠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조용히 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이것은 AD 313년부터 538년도까지 있는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그 시대는 타협의 교회입니다. 진리를 타협했던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란 뜻입니다. 높은 망대. 여러분, 이 높은 망대란 이 뜻을 가진 이 도시는 해발 천 피트의 높은 이 고지에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 천연적인 요새 자기의 재물들을 두었습니다. 헬라의 리스마커스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약 1,000만 불 정도의 이 보물들을 이 도시에 두었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성격입니다. 이 버가모 지방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과 같은 그런 심판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 종독은 좌우에 뾰족한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설명하시기를 예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있습니까? 그곳에서 죄수는 말이죠. 그 대법원에 끌려간 죄수는 사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이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곳에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승리했을 때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비주의와 이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바로 이 버가모 지방으로 와서 거기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교주의가 버가모로 옮겨졌고 어디에서요? 바벨론 지방에서 옮겨졌고 나중에는 그 버가모 지방에서 그 이교주의가 로마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이교 종교의 지도자를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폰티펙스 맥시무스. 이 폰트라는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bridge. 또한 팍티오라는 뜻은 내가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맥시무스는 가장 위대한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는 가장 위대한 다리 건축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하늘과 땅을 이을 다리를 건축한 역사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홍수의 이유를 알려고 구름 위에까지 닿을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고 피하려고 하는 뒤에 그 심판의 역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교주의의 책임자 이름이 바로 이런 다리를 쌓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티칸에 있는, 잘 들으십시오.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폰티펙스 맥스무스라고 부릅니다. 폰티펙스 맥스무스라고 교황을 불러요. 참 이상하죠? 이 버가모는 그래서 바벨론의 신비에 이교의 종교와 로마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준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이교의 가르침과 철학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타협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배도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 항상 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 누가 왔습니까? 뱀이 왔죠. 참 이상하죠. 그곳에 버가모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과대학의 상징이 뭐냐면 두 마리의 뱀이 기둥을 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의 의사들의 상징이 뭡니까? 의학의 상징이 뭐예요? 기둥에 두 뱀이 틀고 올라가죠. 그것은 버가모 교회,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철학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뱀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자, 이 교회 세 번째 칭찬을 좀 보십시다. 자, 칭찬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 여러분, 안디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티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엔타이, 반대. 또 파파스는 그건 father 혹은 교황 이란 뜻이죠. father, 교황. 그래서 이것은 교황을 반대하고 교황의 가르침과 교황의 이제 앞제 항거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하고 타협할 때 그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보호하면서 수호하면서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네 번째 책망입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W.M. 램시 박사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들이란 책에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쳤으며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여도 괜찮다는 마귀의 가르침을 한 유식한 학자들의 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일했던 발람 선지자의 역할과 흡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시키는 길은 그들을 타락시키거나 오류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보호하시는 한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변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술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발람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발람이 있고 진리에 대한 타협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훈계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속히 임하여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이라.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할 참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도의 시대에도 이렇게 타협하는 배도의 시대 때에도 참된 백성들이 성경의 진리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백성들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름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해가 뜨거워지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거뒀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엇하십니까? 어디에 시간을 바치십니까? 조용히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먹으십니까? 또한 이 교회의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흰 돌은 그 당시에 판사가 정죄 시에는 검은 돌을 주었고 또한 무죄 선고 시에는 흰 돌을 주었습니다. 노예나 종을 해방할 때 흰 돌을 주었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자유케 되고 영원히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서 흰 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상징인 흰 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마귀에서 자유하십니까?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도 참 흥미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AD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이제 계속된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약 10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켜서 예언한 바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타협되고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진리를 대치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권의 세력이 확립된 시기였습니다. 종교 세력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간 그 긴 기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여 두었었습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 배도라고 했습니다. 배도. 배도는 falling away.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타협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살피시는 예수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보십시다. 이 이름의 의미는 동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동탄스러운 희생. 이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은 동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거짓 진리와 바뀌어지기 당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과 공로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성지순례가 들어왔습니다. 속죄권이 들어왔습니다. 고행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행하면 공로를 얻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고의 성사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사장들, 그 인간이 세운 사람들을 앞에 가서 죄를 고하는 고의 성사의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를 희생시켜서 통탄스러운 희생을 한 그런 시대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그것은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지만 천연적인 방어물이 없는 허약하게 보이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놋과 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색과 붉은색 옷감을 만드는 공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란 표현은 바로 이 교회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타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죽은 시대였습니다. 교황권이 힘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깜깜해진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종교 암흑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시대부터 참으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천년 이상 계속되면서 교회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개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직 이 종교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못 들어왔던 잘못 오류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개혁되어 왔지만 아직도 채 전부 개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개혁의 정신이 있고 개혁의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요하고 참으로 흥미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성령의 은혜와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니엘 예언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 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